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은 곳곳에서 이 말로, 언어로, 입술로 범하는 간악한 죄에 대해서 계속 경계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겉으로는 매우 친절하고 약자의 편에 선 듯하고 또 말로서는 굉장히 정의롭고 선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마음은 악을 품고 있는 이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그것을 간파하면서 그 정체를 폭로하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이러한 악인들 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번번이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그로 인해서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혜의 잠언은 우리에게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이 중요성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불타는 듯한 입술과 악한 마음은 토기 위에 은찌꺼기를 입혀놓은 것 같다. 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온유한 입술이라고 많이 좀 의역을 했는데 원문 그대로의 번역은 불타는 입술들 이런 뜻입니다. 왜 번역이 이렇게 다르냐면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불타오른다라는 의미는 아주 매우 열정적인, 아주 그 열성적인 열심을 묘사할 때 그것을 표현할 때 불타오른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관용적으로. 따라서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이 악인이 그 말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렬하게 마치 불타오르듯 열렬한 모습으로 이렇게 호소력 있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누가요? 악인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실례로 선동꾼들을 보십시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그 말이 진실인 것처럼 아주 열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예, 대중을 선동할 때 조용히, 얌전히, 새색시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드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기만하고 선동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더 목소리를 높이고 아주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유창한 논리로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습니까? 입술이 불타오르듯이 강력하게 호소하는 이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그렇게 말한다면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문제는 이렇게 불타오르는 입술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문제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철저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뭔가 대단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은 마치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 이렇게 잠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물질을 녹여서 제련을 하는 과정에서 은과 산소와 나비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러면서 산화 나비 은찌꺼기로 남게 되는데 그 낮은 은이라는 말은 은찌꺼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별 그 가치가 없는. 굉장히 이렇게 반짝이는 특징은 있지만, 예. 찌꺼기 은을 가리키는데, 이걸 뭘로 하느냐, 이걸 어디에 사용하냐면, 토기의 겉 표면을 도금하는데, 이렇게 광택을 입히는데, 이 찌꺼기 은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토기에 은찌꺼기로 이렇게 은인 것처럼, 은그릇인 것처럼 도금을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반짝이는 은그릇처럼 보이는 실상은 흙그릇, 흙토기 같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값싼 토기에 은빛이 나는 은찌꺼기를 녹여서 발라가지고 비싼 은그릇처럼 보이게 하는 일들이 아주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악인의 말이, 악인의 그 유창한 말이, 그 불붙는 듯한 열정적인 그 악인의 말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은으로 도금을 했을 뿐 속은 토기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은그릇처럼 바짝바짝바짝 빛나는 아주 이렇게 뭔가 대단히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즉 사람들을 기만하는 그 악인의 그 선동적인 입을 이것에 이렇게 비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을 보십시오. 세치 혀로 모든 거짓을 쏟아내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기들을 포장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가장 율법에 정통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듯 스스로를 자랑하지만 그들의 속은 어떻습니까? 철저한 위선자들이란 말입니다. 예. 자기들의 의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만 급급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아주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존재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죠. 그 모든 악인들은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합니다. 예. 왜냐하면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에 빠뜨리는 것이 아주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란한 그 말솜씨에 모두가 다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가증하고 뻔뻔하게 말만 화려한 사람들, 아주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속은 온갖 추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을 감추고 있는, 예, 번쩍이는 그 안에는 흙으로 만든 토기일 뿐인, 겉으로는 가장 정의롭고 진실하고 선하고 결백한 척들 하지만 그 속에서 썩은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자들. 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도 많이 봐서 이제 신물이 나잖아요. 세상의 악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하도 뭐 이렇게 TV나 지면을 통해서 많이 봐서 이제는 뭐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악인들의 그 말에, 그들의 그 현란한 논리에 절대로 기만당하거나 이용당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들을 말하지만 굉장히 사람을, 인간을 위하는 듯하고, 예, 그럴듯한 논리로. 그렇지만 그들의 그 사상은 전부 다 성경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극악함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그렇게 말로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그런 자들의 말에 미혹이 돼서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응원한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속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악은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드러내놓고 악인이요 하지 않는단 말이죠. 악한 사람일수록에 겉으로 굉장한 선을 드러내면서 그것으로 자기를 포장을 한단 말입니다. 굉장히 겉보기에는 이상적인 가치를 말하고 반대로 속으로는 가장 저열하고 저급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악인들, 세상이 득실득실하단 말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가 그런 악을 행할 리는, 거듭난 신자가 그럴 리는 만무하지만 세 속에 악한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을 가진 자들 가운데는 이런 자들이 즐비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교활하게 말로써 그냥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등을 쳐먹는, 사기를 치고 사람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명백히 진리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판단이 진리의 가치에 의존되어 있지 않으면 악인의 뱀의 혀 같은 그런 말들의 농락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결과를 피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과 그 마음이 다른 교원 영색하는 자들의 특징을 2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증오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 자신을 감추지만 그의 속에는 속임을 쌓아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우를 품나니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이 사악한 자의 마음과 혀를 보십시오. 그들의 위선은 그렇게 말과 마음이 각각 상반된다는 거죠. 네. 남을 증오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그가 하는 말은 아주 온유하고 선하고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술로 자기를 그렇게 치장하는 거예요. 말로. 전혀 속마음이 그렇게 해서 들통나지 않도록 온갖 말로 자기의 사악함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중들은 그 악한 사람의 말에 미혹되는 그 악한 독재자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인민들의 낙원을 만들어주는 줄 아는 거죠. 정말 저 사람이 한 말을 따르면 우리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속으로는 악을 꾀하면서도 겉으로는 온갖 선으로 치장을 한다. 혐오스러운 자들입니다. 마음이 분명히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만약에 그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말이 지혜롭지가 않아요. 말이 어눌해요. 그리고 어리석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방 탈로가 나요. 저 사람이 악인이다. 저 속에 아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말이 어눌하면, 말이 이렇게 어리석으면 금방 탈로가 난다고요. 스스로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름이 금방 들통이 나서 그 정체가 쉽게 드러날 수 있는데 정말 사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으로는 천사를 가장해, 천사를. 겉으로는 천사를 가장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럼 사람들은 거의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괴우를 품나니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품나니라고 번역된 원문의 뜻은 놓다, 두다 이런 말인데 중요한 것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항상 악인은 겉으로는 가장 좋은 말을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는 말을 늘어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삽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항상 언제나 늘 악과 거짓 언제 어떻게 속여가지고 이 인간들을 그냥 싹 다 한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계략대로 다 속여 먹을까 어떻게 하면 배신을 해서 이익을 챙길까 이 생각을 항상 여기다가 두고 있단 말이에요. 말은 번쩍하게 하는데 이 속에는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믿게 만들어 놓고 결정적일 때 한번 내가 내 뜻대로 내 야망대로 한번 어떻게 인간들이 내가 이용해 먹을까 이 생각을 항상 여기다 품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리에서 돈주머니를 맡았던 유다를 보십시오. 항상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은 30에 자기 스승을 깨끗이 팔아넘기면서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밤에 예수님을 끌어안고 존경과 엄청난 애정의 표현으로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악함의 상징입니다. 겉으로는 스승님 평안하셨습니까? 하면서 존경의 뜻으로 입을 맞추면서 이미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사악한 인간.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욕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똑 아주 꼭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 추정하다가 필경 그 영혼은 돌이킬 수 없는 폐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을 조심하십시오. 자신의 악함을 깊이 감추고 겉으로 선을 위장하는 이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에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악에게 미혹당해서 악의 편에 서고 악을 지지하고 악을 응원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미혹의 시대에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하게 될 자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배도할 자들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25절은 그의 목소리가 친절하게 들릴지라도 그를 믿지 말라. 그의 마음속에는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자,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잠언이 계속 반복합니다. 말만 유창한 사람 조심해라 계속 경고합니다. 겉과 속이 말과 행동이 다른 악인들을 경계해야 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잠언이 계속 강조합니다. 교활하고 사악한 악인의 말을 믿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마음에 일곱 가지 악이 있기 때문이다. 예. 가증한 것이란 혐오스러운 것으로 하나님 보실 때도 사람들이 볼 때도 힘이 악한 것을 가리킵니다. 우상 숭배나 음란함이나 탐욕적이고 온갖 이교도적이고 악한 동성애 같은 뭐 이런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데 자 일곱 가지라 그랬습니다. 일곱은 완전한 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악이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예? 극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아주 악한 사람이다. 모든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악이다. 모든 악한 것들로 악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지만 문제는 교묘하게 그것을 언제나 감추고 그렇지 않은 척. 예? 아주 선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아주 성실한 척. 아주 약자의 편에 서는 척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가지 악이 꽉 차 있는 악인인데도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을 다 감추고 전혀 안 그런 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충만한 자들, 그들이 바로 악인들이고 믿는 자들은 그런 자들과는 어떤 것도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은 악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악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행하는 일들은 절대로 악한 일이 아니라고 포장합니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분명 자기들의 교주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 제정신인 사람은 알아요. 우리 교주가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안단 말입니다. 분명히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주 밑에 있는 신도들은 어떻습니까? 문제 삼지 않아요. 다 덮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단들만 그런가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은 교회들도 타락한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젓이 악을 행하는 일들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져도 다 덮어버리고 쉬하고 다 넘어가 다 간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겉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 속에는 악이 가득한데 예? 그 악을 보고도 악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다 똑같은 악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같은 겉다르고 속다른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처분하시느냐 잠언이 이어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26절에 그의 증언은 속임으로 감추어질지라도 그의 악은 회중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는 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선하게 착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보이는 것도 1, 2년이에요. 그 악인 속에 있는 그 증오와 그 잔인함과 포악함들은 때가 되면 그가 하는 행동 속에서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가 하는 겉으로 하는 선한 말 속에 일정 기간 감추어질 수는 있어도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속아 넘어갈 수 있어도 왜 그것이 발각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사람들 앞에서 다 폭로시켜버리는 때가 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그 악인에 대한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게 하실 날이 온다라고 잠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무슨 그 영상에서 그런 일이 진짜 몇천 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데 빙하 있죠, 빙하. 빙하가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빙하가 이렇게 녹고 녹고 녹다가 이게 이제 균형이 이렇게 바뀌면 빙산이죠. 그러니까 빙산. 이게 물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고 위에 있는 게 이제 밑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그런 일이 쉽게 안 일어나는데 요즘 이제 온난화 때문에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남극을 이제 여행하던 사람들이 그걸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올린 걸 봤어요. 이게 엄청납니다. 이렇게 빙산이 이렇게 뒤집어지면 상상할 수 없는 그 물 속에 수천 년 동안 잠겨있던 그 빙하가 밑면이 위로 올라오고 위가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 밑에 색깔이 새파란색이에요. 아주 진한 그 군청색에 가까운. 빙하가 다 하얀 줄 아셨죠? 바다 속에 수천 년 동안 물 속에 있었던 그 빙하의 그 부분의 색깔은 아주 짙은 청색이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나면 뭐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지나가던 배들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싹 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버립니다. 악의 정체를. 그 악인이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지금까지 속이고 있었는지를 백일천하에 하나님이 다 드러내버리시게 되는 날이 온다. 악인은 끊임없이 죄악을 행하고 그것을 은폐하고 은닉합니다. 철저하게 감추고 숨기고 또 숨기고. 그러나 이 두려운 말씀으로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추악함을 사람들 앞에서 밝히 다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만천하에 그 악랄함이 탄로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고 감추고 자기의 죄를 덮고 가리려고 해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악인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의 모든 악이 결국 다 폭로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위선과 거짓됨이 그의 사악함이 사람들 앞에 다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이 스스로 선인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악을 감추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해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때가 되면 그 악의 정체를 다 폭로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되겠죠. 27절에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에게는 그 돌이 되돌아온다. 악인이 보십시오. 악을 감추고 무고한 자를 해하고 악을 꾀할 때 자,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 마침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구덩이는 악인이 남을 해하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을 가리킵니다. 무고한 사람이 이 악인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겠죠. 남을 해하기 위해서 이 함정을 파서 자주자주 사람들을 이렇게 궁지에 빠뜨린 이 악인이 어느 날은 어떤 최후가 그에게 찾아오느냐.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돌을 굴려가지고 저 산 위에서 돌을 굴려서 그를 죽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 악을 저지르던 자에게는 결국은 똑같이 돌에 깔려 자기가 이번에는 자기가 죽게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악인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악한 계략으로 타인을 해하고자 하는 자 그가 행한 그 악이 결국은 자기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반드시 그 악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타인을 망하게 한 자 반드시 그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악인이 악을 행하고 기세등등한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러나 그가 그 자신이 남에게 저지른 그대로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니 그 결말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아주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 천하의 악인, 저 악인에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뭐 눈에 본 듯이 우리는 그 결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두고 보십시오. 에스더 7장에 나오는 간악한 하만을 보십시오. 모르드개를 매달기 위해 만들어 놓은 나무 기둥에 누가 매달리죠? 자신이 매달립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죽이고자 한 자들 그들의 가족들 전부 다 어린 자녀까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억울한 자들을 신원하시고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되 그가 행한 악에 대해서 그대로 보복으로 되갚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로 악을 두고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인의 심판이 더디다고 해서 사람들이 담대하게 악을 저지릅니다. 이런 짓을 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이 어딨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우리 세상이야. 과연 그럴까요? 그 악이 극악에 이르게 되는 순간 그가 다른 사람의 행한 모든 악이 고스란히 자기에게로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한 그 모든 악에 대한 결과는 자비 없는 멸망으로 그에게 되갚음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행한 대로 벌을 받을 때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그 악한 일이 그대로 자기에게 되돌아올 때 그제서야 그 악인이 깨달을 겁니다. 뼈저리게 깨달아. 내가 하늘의 벌을 받는구나. 내가 저지른 그대로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타인에게 까닭 없이 악을 행한 자에게 안 갚음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라고 잠언이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말, 인과응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안 하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죠. 인과응보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알고 믿고 경험하는 거죠. 28절에 거짓 혀는 자신이 상처 입힌 사람을 미워하며 아첨하는 입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짓말하는 자의 악랄함과 아첨하는 자가 받게 되는 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자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거짓된 혀로 이웃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 자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십시오. 그는 자 거짓말로 무고한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그 거짓말을 숨기고 스스로 자기가 저지른 그 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 어려움 거짓말로 속여서 궁지로 밀어넣은 사람을 더 증오하고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어? 왜요? 그 사람이 입을 열면 망하거든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의 거짓을 완벽하게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는 그 죄 없는 그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자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무고한 사람을 궁지로 코너로 몰아가지고 저 사람을 없애고 내가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는 거죠. 응? 이 잔인함을 보란 말입니다. 완전히 그 사람이 파멸에 이르도록 아주 무자비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이것이 악인이 가지고 있는 잔인함이라는, 악랄함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가 자신이 당한 이 거짓과 사기를 드러내게 되면 이 악인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매장을 당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완전히 그냥 이 세상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야 입을 틀어 막아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잔인한 일들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뭐 드럼통 이런 거 아시죠? 드럼통. 전 그게 뭔 말인가 했어요, 드럼통이.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하며 악랄한지 치를 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침없이 또 아첨을 하고 아부를 떠는 사람들. 원문에는 한글 성경에는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다툼을,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백성들을 속이는 거짓된 선지자, 음녀의 입술, 또 정의롭고 정직하지 않은 말들로 무사람들, 백성들을 속이는 모든 사악한 통치자들의 결말은 심각한 분쟁과 다툼이다. 즉 패망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부드러운 말을 듣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게 되겠지만 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이 진실이 아니었고 거짓된 아부와 아첨과 같은 아주 나를 속이는 가벼운 말들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침묵할까요? 당신이 우리를 속였어.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들이 거짓임이 들통나면 감당하기 힘든 분노를 표출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갈등과 분쟁 정도가 아니라 그냥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뒤집어지는 겁니다. 저항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나님이 보십시오. 이같이 사악하고 거짓된 저주받은 입술을 가진 악인들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반드시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자연인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가 안다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악인들을 볼 때 성도 여러분 과도히 그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공의로 모든 것을 칼날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가만두시겠어요? 이 모든 악을 하나님이 뒤짐지고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되어서 그 악인들이 무참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악간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 말이 거짓이 아니었고 자신이 행한 것이 악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변명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변명과 핑계가 통할까요? 오늘도 이러한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때때로 억울함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도 반드시 그 모든 악과 거짓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다시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디 이 악하고 부패한 세상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해 주시고 그래서 악이 근절되고 다시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이 땅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